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브리서 강의 이제 11과를 이제 하면서 1절에서 3절,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이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5장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 시간적으로 봐서는 너희가 이제 가르치는 자가 되고 남을 인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의 그 교리의 그 초보 원리들을 다시 남에게 배워야 될 그런 처지에 지금 너희가 놓여 있다. 그래서 아기처럼 젖만 쪽쪽 빠는 이런 상태로 지금 남아 있으니 이대로 돼서는 안 된다. 이야기는 이제 사도 바울이 하면서 6장의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3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다. 이제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태의연하게 매일 초보적인 거 여기서 빙빙 돌지 말고 이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할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 이제 6장 4절, 5절, 6절, 7절, 8절 이 구절이 유명한 그런 구절이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이 4절부터 그 다음에 8절에 있는 말씀,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이제 39절에 있는 말씀, 여러 사람들이, 여러 목회자들이 이두 개의 그 말씀들을 가지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이 취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애용하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그 다음에 10장 26절에서 39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해 나가면서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그 39절까지 전체적으로 이거 좀 살펴보면서 과연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구원을 잃어버렸다가 또 다시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가? 어떻게 이 구절들을 성경의 문맥에 맞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공부를 자세히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6장 4절, 5절, 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냥 끝까지도 읽을게요.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이렇게 되니까 뭐 하다가 구원 받았지만 뭐 잘못하면 맨 끝에 가서 불살라진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한번 받았어도 구원 취소가 될수 있는 어떤 죄를 지으면 그러면 이렇게 불살라지는 것이 아니냐 해서 구원 취소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 구절들을 아주 애용하면서 구원 한번 받은 게그 영원한 거 아니다. 이거를 이제 옹호하기 위해서 많은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구절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구절들을 대처해야 되느냐? 이 구절들 해석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겁니다. 첫째는 구원을 잃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알미니안주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캘빈주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미니안주의 이건 보통 감리교, 성결교, 그다음에 오순절, 순복음 이런 계통이 보통 알미니안주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구원을 얼마든지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구원 받았지만 뭐 교회가 원치 않는 어떤 그런 특별한 그런 그 죄를 지었다든지 하여튼 심각한 그런 죄를 지으면 그런 구원을 잃을 수 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8절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냐 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믿다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서 이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다. 다시 말해 이 사람들은 완전히 배도해서 옛 생활로 돌아갔기 때문에 구원을 잃고 영원토록 이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취소결입니다. 지금 뭐 가장 유명한 사람 하나 우리나라에서 들으라 그러면 서울에 큰 믿음교회인가 하는 교회에 무슨 목사가 하나 있죠. 변 무슨 목사가 있는데 이 변 목사가 주장하는 게 구원 취소교리예요. 구원 취소. 구원 취소된다. 아주 사람들 무섭게 하고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꼼짝 못하는 거 거기에 빨려들면 그러면 꽈딱 잘못한 목사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런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과연 성경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거예요. 성경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여러 구절들에서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영원한 안전보장을 가르치는 그런 구절들과 이 사람들의 주장은 아주 전적으로 배치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 자체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는 완전하게 되셨으므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구원의 창시자가 되세요? 영원한 구원.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한번 받으면 영원한 거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7장 25절에도 가서 보니까 같은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보하심을 보건대 그분은 또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요? 끝까지 구원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그것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끝까지 구원해 주신다고 지금 히브리서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장 12절 가서 보니까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분은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어떤 구속을 얻으셨어요? 영원한 구속을 얻으신 겁니다.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다. 15절에 이런 까닭에 그분께서는 새 상속 언약의 중재자이시니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으실 때 상속의 언약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받았다는 겁니다. 새 상속 언약. 이것은 첫 상속 언약, 구약 아래에 있던 범법들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시려고 죽으심으로써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상속 요업이에요? 영원한 상속 요업을 그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13장으로 이제 쭉 넘어가셔서 13장 5절 가서 보시면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다른 성경 구절 일단 얘기하지 않아도 히브리서 자체만을 가지고도 지금 사도 바울이 한번 구원받으면 지금 영원히 구원받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구원이 취소가 된다고 얘기하고 이 히브리서 구절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유명한 구절 몇 가지만 더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가서 보니까 이렇게 이제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어요? 이미 옮겨져서 그 일이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있느니라가 아니라 이미 옮겨졌느니라. 이미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끝나버린 겁니다. 또 동일하게 요한복음 10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26절, 그 다음에 30절, 제가 29절과 2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을 28절부터 읽는 게 더 좋겠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준,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구냐? 21절.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구원받은 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들을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구원을 잃어버리려면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뺏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있어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모든 게 다 창조물인데 어떻게 창조물이 창조주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그거를 빼앗아갈 수 있냐는 겁니까? 불가능한 거거든요. 구원 취소를 가르친다고 하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관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 그대로 지푸라기 정도로 생각하니까 가서 하나님한테 가서 빼앗아오고 그럴 수 있다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 손에 있는 걸 빼앗아올 수가 있어요? 그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예, 구원 취소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관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관이 아주 약한 거예요. 그저 사람의 하나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에 든 거를 빼앗아올 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예,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받는 그 복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예, 8장 28절에서 이제 39절에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창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38절, 39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정사 권능은 다 천사의 등급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네 하늘에 있는 어떤 천상의 존재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에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은 거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신약 성경이 여러 군데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구원받는 거고 또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히브리서 자체가 앞뒤에서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지 그게 구원이 취소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이 취소될 수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성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6장에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1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계획, 그 구원 계획 자신의 계획이 불변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불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이 불변한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돼 있냐? 18절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19절, 20절 가서 보면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혼의 닻과 같아요. 여러분 닻이라는 게 뭐예요? 밑에다 딱 바닷속에 박아놓으면 움직이지 않아서 배가 움직일 수 없도록 만드는 게 닻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의 구원이 이런 거라고 지금 6장 바로 그 뒤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면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한 번 구원을 잃어버리면 그건 영원히 잃어버린다. 그렇게 이제 하는 부류가 있고 또 많은 부류는 교회 말을 잘 듣거나 목사 말을 잘 들으면 다시 구원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는 뒤에 걸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뒤에 거. 이 죄를 많이 짓다가 뭐 교회에 불순종하다가 목사나 교회가 원하는 걸 이게 다 하면 다시 구원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렸다가 받았다 잃어버렸다 이 일이 평생 반복이 된다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운이 나빠갖고 죄를 지은 상태에서 딱 죽으면 그러면 구원을 잃는 거죠. 예, 이게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죄를 져야 구원을 잃느냐 이것도 지금 교회가 답을 해줘야 되는 그건 누구 입에 달렸어요? 목사 입에 달린 거예요. 목사가 원하는 정도까지 해야지만 이제 구원이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의 종을 만들고 목사의 종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은 기쁨과 평안을 주는 분이에요. 예, 기쁨과 평안을 주고 안위를 주는 분이지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건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뒤로 넘어지게 만드는 건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영혼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말 잘 다시 들으면 구원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절 자체가 그게 불가능하다 그래요. 한번 보세요. 예, 한번 빛을 봐. 구원받은 자들이 그 사람들 주장대로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개에 이르게 함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지금 성경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성경 구절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 이렇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잘 다시 들으면 구원 다시 받는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말 들을 필요가 없다고 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사람은 어떤 분이냐? 알미니안주의를 하는 사람이야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둘째 사람들은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뭐라고 또 이야기하는 거냐?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말로만 구원받았다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건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장로교에서 칼빈주의 하는 사람들이 이 구절 남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 이거 대답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말로만 구원받았다고 했지 구원의 문턱 바로 전에서 스탑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가 끝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를 회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거기 가서 보니까 4절 가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야? 한 번 빛을 받은 사람이에요. 빛을 받은 겁니다. 한 번 빛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한 번이란 단어가 성경 여기 히브리서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한 번이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또 새롭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 히브리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번, 한 번 히브리서의 한 번은 많은 경우 영원히 한 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히브리서 7장 27절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7절 그분께서는 저 대제사장들과 같이 먼저 자기의 죄들로 인하여 날마다 희생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들로 인하여 희생물을 드릴 필요가 없으시니 이는 그분께서 친히 자신을 드리실 때 이 일을 몇 번 하셨어요? 한 번에. 한 번에 영원토록 했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토록 했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가서 보면 9장 12절에도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그분은 자기 피를 힘입어 몇 번 거룩한 것이 들어가요? 한 번. 한 번. 영원토록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한 번. 26절에서 28절도 한 번, 한 번, 한 번. 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도 이제 이 한 번이 10장 10절에도 이제 나오는데 10장 10절은 아예 더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한 번 영원히.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그 한 번은 대부분의 경우가 한 번이 영원토록 한 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빛을 받았다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한 번 영원히 빛을 받았다, 구원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거기 가서 보니까 하늘의 선물을 맛을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늘의 선물을 맛을 봤다. 6장 5절. 예.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거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맛을 보기만 했지 먹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맛만 봤지 먹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게 구원의 맛만 봤지 구원은 실질적으로 못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에 가서 맛을 봤다고 하는 거 찾아보시면 아니에요. 한번 가셔 히브리서 2장 9절 한번 가서 보세요. 2장 9절 우리가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어떻게 해요? 맛보려 하신 예수님이 맛만 보고 죽지 않으시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 맛을 봤다고 성경 이야기할 때 그 맛을 봤다고 하는 진짜 먹은 걸 이야기하고 진짜 죽은 걸 이야기하고 그렇죠? 여기 식으로 얘기하면 하늘의 선물을 진짜 맛을 보고 거기에 참여한 사람 얘기하는 거지 맛만 보고 먹진 않았다. 이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이제 써 있느냐. 이들은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참여한 자들이다. 이 참여한 자들이 똑같은 얘기가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이 사람들 가리켜서 거룩한 형제들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참여했다는 거야.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 3장 14절에는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 이게 참여한 자들이 되면 무슨 뜻이에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앞뒤 구절 이렇게 가서 보면 이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히 구원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구원 받은 자들이에요. 만일 여기 6절 가셔서 끝 부분 한번 보세요. 만일 이들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한다 그랬어요. 자, 만일 이 칼빈주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언제 새롭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한 적이 있어요? 구원받지 못했으면 항상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항상 그분을 지금 모욕하는 거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요때만 한번 새롭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께 모욕을 끼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뒤 문맥상 맞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이제 알미니안주의로도 해석이 안 되고 칼빈주의로도 해석이 안 되니까 또 어떤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냐. 이런 죄는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시대에만 가능했던 그런 죄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이 AD 70년까지 서 있었는데 AD 70년까지 희생 예물이 드려지고 한 그때까지만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이런 죄가 가능했고 그 이후부터는 이런 죄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걸 피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사도가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에게 하늘에서 지금 중보사역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그 중보사역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데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걸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 있을지 내가 염려가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당시 성도들에게만 적용이 되냐? 아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도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겁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아, 히브리서는 이거는 우리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고, 이게 이제 러크만 주의로 이제, 러크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해당이 안 되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뭐 야고보서 이런 거는 교회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 교회라고 하는 그런 말이 이미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거 주장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우리가 현혹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 구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5절부터 그 다음에 여기 8절까지 쭉 보면서 9절까지 이렇게 쭉 이제 보면은 중요한 단어가 이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중요한 단어가. 어떤 중요한 단어가 나오냐면 if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 6절에 가서 보시면 if라고 하는 게 여러분 옛날에 영어 배울 때 가정법이다 이거 배우셨죠? 가정법. 무언가를 가정하려고 할 때 실질적으로는 아닌데 무언가를 가정하려고 할 때 쓰는 게 if 구절이에요. 맞죠? 그다음에 9절 가서 보면 but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쭉 나오면서 맨 끝에 영어로 though라고 하는 th O-U-G-H 우리말로는 비록 이런 얘기예요. 그 양보절이라는 거 배우셨죠? 우리 영어 배울 때 if는 가정법을 얘기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even if 아니면 though even though 이런 게 나오면 그거는 양보절이다 이런 거 배우셨죠? 비록 뭐뭐 하지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두 단어가 여기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이 뒤에 나온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키가 되는 그런 단어예요.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히브리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근데 이 성도들이 미지근해져 갖고 이게 보통 충격요법을 사용하지 않고는 이게 깨트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의 if를 지금 사용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충격요법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가서 보시면 1절, 2절, 3절 여기까지 가서 보시면 다 이제 주어나 아니면 목적어가 we 아니면 us 이렇게 돼 있어서 뭐냐면 우리라고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나가다가 6장 이제 4절에 이제 가면서부터 이제 가정법을 이제 사용하는 그 시점에 가서는 우리가 아니라 영어로 those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자들로 이제 바뀌게 돼요. 자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성경에 가서 보시면은 5절에 이제 그 자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우리말 성경에 나오는데 원래 영어 성경에는 그 자들이 4절에 나옵니다. 이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자들이 민 뒤로 오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서는 5절로 돼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도우즈로 이제 바뀌면서 4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충격요법을 쓰면서 우리에서 뭐를 바뀌어 자들로 예, 3인칭의 어떤 누구를 가리키는 그런 걸로 지금 이 단어가 이제 바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포함하는 거잖아요. 우리 얘기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럼 우리가 누군가 한번 가서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1장 1절 2절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 누구 포함해요? 사도 바울 포함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으신 이 아들께서는 친히 누구의 죄들을 우리의 죄들을 누구 포함해요? 사도 바울 포함 여기 히브리 성도들 얘기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3장 1절에 이제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 곧 하늘의 부르심에 참여한 자들아 우리의 신앙 고백 우리 누구 포함해요? 사도 바울 포함. 그러니까 여기 나온 지금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누구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까지 포함이 되는 그 우리예요. 14절도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확신의 시작을 끝까지 확고히 붙들진대 우리는 그리스도께 참여한 자들이다. 예,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지금 히브리 성도들이 다 우리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4장 14절에도 그런즉 우리에게 사도 바울 포함 히브리 성도들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로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다는 이게 우리예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4장 16절 가서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여기 가서 보면 우리는 다 누굴 이야기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자들 누구까지 포함해서요? 사도 바울까지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이런 존재를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우리가 아니라 뭘로 바뀌어요? 3인칭의 어떤 누구들 예, 도우즈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그대로 접어두고 히브리서 이제 10장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에 아주 중요한 우리가 나옵니다. 10장 1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구원받은 자들이죠. 맞습니까? 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사도바울 포함 피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누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았어요? 우리의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또 누구의 몸이 순수함으로 씻겼어요? 우리 몸이 누구 포함해요? 사도 바울 포함.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약속하신 분께서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까도 나왔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사도 바울까지 포함한 히브리 성도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이렇게 읽으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까지 포함됩니까? 너무 당연한 거죠.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구원을 잃는다고 한 사람들이 이제 26절부터 나오는 우리는 위에 있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26절도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우리는 이 위에 있는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6절에 있는 이 우리는 구원 받았어도 구원을 잃어버릴 우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제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구원받은 우리는 영원토록 구원받는다. 지금 그 얘기를 쭉 하다가 지금 26절로 넘어와갖고 우리가 얘기하면 이 우리도 사도 바울 포함 구원받은 히브리 성도들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예, 우리가 지려고 하는 지식을 받은 데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이 구절을 또 사용해서 여기 나와 있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면 바로 위에 있는 우리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요 앞에 19절에서 25절에 나와 있는 그 우리, 또 히브리서 전체에 나와 있는 그 우리가 바로 26절에 우리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우리다. 예,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죄를 지으면 그러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 포함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들은 예,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유지가 되는 거지 구원 잃어버릴 수 없는 그러한 우리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로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이야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주세 중인 이들의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들이 죽었어요? 고라와 그와 함께 반역한 자들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나답과 아비우가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는 이상한 불을 드리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다 이집트 탈출할 때 이미 구원 받은 사람이죠. 맞습니까? 이미 구원 받았는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하나님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그게 행하는 그 일이 도를 지나치게 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몸을 죽인다는 얘기지 그들을 지금 지옥불로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지금 여기 앞뒤 내용이 맞습니까? 예. 그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주세 증인의 그런 입의 그 간증을 통해서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지 지옥에 갔다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 갔다는 게 아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지금 10장 26절 그 이후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 똑같습니다. 무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받아서도 그 사람이 짓는 그 죄가 하나님 앞에 심각하면 하나님이 그를 죽인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얘기지 지옥 보낸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죄를 좀 졌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 있어? 불가능한 거잖아요. 네,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거기 답이 나와 있어요. 23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으면은 그러면 고의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자꾸 고의로 죄를 짓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있었고 지금 히브리 성도들 보니까 너희가 지금 고의로 다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고 복지부동하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의로 죄를 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를 주셔서 주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10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하늘에 더 낮고 영구한 실체가 있는 줄 너희 자신이 알므로 결박 중에 있는 나를 너희가 불쌍히 여겼고 너희 재산을 노략당하는 것도 기쁘게 여겼느니라. 35절 그러므로 너희의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의 보응을 얻게 하느니라. 지금 여기 얘기가 뭐야? 보상받는 거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성도들이 복지부동하고 움직이지 않고 다 알고도 죄를 지으면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너무 심각하면 하나님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여기 지금 구원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제대로 행하지 않으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상의 보응이 없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다 심판받을 때가 있는데 구원받고도 보상을 받는 자들이 있고 받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히브리 성도들 보니까 고의로 자꾸 죄를 지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일을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걸 보고 그렇게 되면 보상의 보응이 너에게 없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더 심각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과거에 고라와 반역하는 자들을 지진을 통해서 죽이신 것 같이 나답과 아비우를 죽인 것 같이 또 사도행전 가서 보시면 누가 나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할 때 그 성령님께서 그를 즉시로 죽게 만드셨거든요.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이 하나님에게 너무 심각한 폐를 끼치게 되는 그 사람 죽인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이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보상을 잃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너희 지금 상태가 그러니까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 더 심각하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구약시대 또 신약시대에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리쳐서 금방 죽인 적도 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전체 문맥이 절대로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무엇은 잃을 수 있어요? 보상은 잃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보상은 잃을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잃지 않으려면 자라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전 싫습니다. 알면서도 저는 하기 싫습니다. 그럼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0절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분을 우리가 안다.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징계를 하신다는 겁니다. 징계. 예. 그래서 그 징계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는지 이제 11장 이거는 믿음에 관한 거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가 12장에 나오는 거예요. 12장 5절부터 또한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어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징계를 받으므로 8절에 너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하여 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징계를 받고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심각하게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죽인다는 거예요. 죽인다. 육체를 죽인다는. 이게 히브리서 전체에서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의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전서 5장 5절 가서 보면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간음을 저지른 그런 자가 있거든요. 그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자를 죽여주십시오. 그래 하나님의 이 복음에 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 30절 가서 보니까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주의 만찬을 경홀히 여기고 업신 여기면서 행하는 자들 어떻게 됐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었습니다. 그렇죠? 죽는 일이 생겼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가서 보시면 거기 유명한 사람이 이제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해 파선했다.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배워서 신성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저들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다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도 디모데 후서 2장 16절 가서 보면 또 두 사람이 나옵니다. 2장 16절에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들의 말은 괴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누가 있어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 다 구원 받았지만 이제 뭐라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도를 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육체까지 죽이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대한 결론의 말씀을 제가 잠깐 드리면 히브리서 6장은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누가 가지면 그 믿음을 가진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행위의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약을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장 12절에서 14절 거기 가서 보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전만 먹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하니까 1절에서 이제 6절, 1절에서 3절 가서 이제는 기초 원리들을 이제 반복해서 놓지 말고 이제 우리가 완전함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과거에 구원받은 이후에 이것이 확실하지 않아갖고 자꾸 그냥 회개하고 구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자. 완전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4절부터 여기 8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충격요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가정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법. 예. 여러분 이 가정법은 사도 바울이 종종 쓴 거예요. 가정법 쓴 거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에 있어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가정법의 대상도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로마서 9장 제가 1절부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 양심도 성령님 안에서 나에 대해 증언하거니와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너무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듣지 않는다. 막 이 사람들이. 내 친족들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자, 지금 여기도 가정법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차라리 내가 저주받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은 좀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가정을 하면서 지금 충격요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바울이 저주받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지금 사도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가정법을 써서 내가 심지어 저주를 내가 받는다 할지라도 너희만은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그 심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히브리서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4절에서 6절은 충격의 가정법을 사용해서 빛을 받고 구원받은 그런 자들이 떨어져 나가면 말 그대로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맞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예. 예. 그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냐. 7절, 8절 가서 보겠습니다.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에서 마지막엔 그게 불살라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 충격요법을 다 쓴 다음에 바울의 9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이 뭘로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충격요법을 이렇게 써서 너에게 이런 강한 어조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심지어 불에 태워진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다. 그렇죠? 맞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또 뭐가 있어요? 또 비록 있잖아요. 비록은 뭐예요? 양보절이잖아요.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은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열매가 아주 없으면 아예 불태워진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하지만 뭐래요? 너희에 관해 더 좋은 것들과 구원에 동반된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동반되는 열매가 있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으면 불태워져요? 안 태워져요? 안 태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4절부터 여기 8절은 열매가 하나도 없고 그러면 불태워진다. 이게 충격요법을 써놓고는 그런데 내가 가만 보니까 내 확신이 하나 있는데 너희 히브리 성도들은 그게 아니고 어때요?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요? 10절. 그 열매가 뭐예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너희의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 속에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앞뒤 문맥이 지옥불 속에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히브리 성도들은 내가 지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 분발해야 된다 이야기하면서 지금 이 가정법을 사용해서 충격요법을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너희에 대해서 확신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너희에 관한 더 좋은 거, 하나님이 마련해 놓은 더 좋은 것들이 있고 구원에 동반되는 것들이 그게 뭐예요? 행위의 열매가 너희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한다는 겁니다. 확신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불태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여기 4절부터 해서 10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 성경이 구원을 잃는다는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고 히브리 성도들에게 충격요법을 주면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만 살펴보니까 너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행위가 있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서 16절,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이제 심판을 받을 때 뭘로 심판받는다 그래요? 불로 심판받는다. 여기 가서 보니까 마지막에 불살라 이런 얘기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죠? 이런 얘기가 이제 같이 연결이 되면서 거기 가서 보니까 불살라지되 어떻게 된다? 구원은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고린도전서 3장에 가서 보시면 예,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잘 보면서 이제 11절에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에 충만한 확신에 이르기를 바란다.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에요? 보상을 받는 소망이에요. 이거 구원받는 소망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미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예, 지금 앞뒤 문맥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 열매를 맺게 되면 보상을 받는 거, 이 보상을 받는 그 소망의 끝까지 너희가 이르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그렇죠?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구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예, 열매에 대한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열매가 나오게 될 때 그것에 따른 보상이 있다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끝난 거예요. 영원히 끝난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데 왜 이렇게 이런 구절들을 잘못 해석하게 되냐? 성경이 잘못 번역돼서 그래요. 우리 구절 말씀 흠정력으로 읽어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비록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는 더 좋은 것들과, 그렇죠? 구원에 동반되는 것. 그러니까 구원은 이미 있고 구원에 동반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원이 있으니까 구원에 동반되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너희에겐 그게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성경이 올바로 기록이 돼 있는데 개역성경은 일단 그러나가 빠져 있어요. 그냥 사랑하는 자들아. 이거 벌써 그러나가 나오는 거하고 안 나오는 건 이거 천지 차이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말하나가 뒤로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희에게는 이보다 나은 것과 이보다 이게 뭔지 모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구원에 가까운 것을 확신하는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구원에 가까운 걸 확신한다니 그럼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았구나 이 사람들은. 그렇죠? 아니면 그냥 계속해서 구원을 향해 나가야 되는 이런 사람들이 성경이 그렇게 해석이 돼 있으니까 다른 해석이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런 성경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러고 또 그거 아니라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고 하는 그런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올바로 여러분과 제가 앞뒤 문맥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이 구절들을 통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아니면 이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다 이런 거는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구원을 잃을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여러분에게 몇 가지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못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의 선한 행위하고 상관이 없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키다가 거기서 한 조목이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돼요? 유죄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 가지 죄를 지으면 모든 죄를 지은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므로 무슨 죄든 하여튼 무슨 죄를 졌든지 죄로 인해서 만일에 구원을 잃는다면 구원을 유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 있어요? 구원 받은 이후에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죄든지 하여튼 죄 하나만 지면 구원을 잃는다고 얘기하면 구원 유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받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되고 구원 유지도 내 행위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행위로 안 돼요, 그게. 그러면 목사에게 가서 물어보라. 그 큰 믿음교회 목사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요. 어떤 죄를 지으면 그럼 구원을 잃습니까? 어떤 죄를 지으면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달라. 예.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돼요. 어떤 죄를 지으면.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성경 가서 보니까 한 조목이라도 죄를 지으면 다 죄를 지은 거라 그랬는데, 예. 그러면 과연 어떤 죄를 지어야 되느냐?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제거하신 거 믿습니까? 네. 예, 예수님이 모든 죄 중에 한 가지만 빼고 그게 아니라 모든 죄를 제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지을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과거의 모든 죄 몽땅을 다 제거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 하면서 이미 단번 속죄를 통해서 구원은 끝이 난 겁니다. 구원은 끝이 난 거예요. 예. 성경은 구원이 뭐라고 얘기하나? 출생이라고 얘기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요. 근데 다시가 100번, 1000번 되면 큰일 나죠. 그렇죠? 어떻게 출생이 1000번, 10000번 될 수 있어요? 사는 동안에. 여러분 어머니 뱃속에서 10000번 이렇게 나왔다 들락날 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 몇 번? 한번 다시 태어나는 거지. 다시 태어나는 걸 골백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돼요. 그 불가능해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출생이기 때문에 출생이 여러 번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출생한 이후에 잘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출생한 이후에 잘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히브리서 이 수신자들은 출생은 했는데 성장이 거의 멈춰버렸다 그 얘기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은 뭐냐? 구원은 성경 가서 보니까 영원한 생명, 영존하는 생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과 영존하는 생명은 누구의 생명이에요? 누구의 생명? 이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창조물도 줄 수 없는 그런 생명이에요. 그런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구원은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받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건. 이것 받았다, 내놨다, 받았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30절,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가서 보니까 우리 몸이 나중에 이제 구속을 받습니다. 이 구속을 받을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봉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봉인. 봉인이 이런 자루가 있을 때 자루에서 뭐가 나가지 못하도록 둘둘둘둘 말아 놓는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둘둘둘둘 말아갖고 구원이 밖으로 유출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막고 있는 게 봉인이에요. 그럼 이걸 풀려면 성령님보다 힘이 센 존재가 와서 이 끈을 풀어야 되는데 봉인을 풀어야 되는데 성령님보다 힘이 강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한번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잃는다고 하면 그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약의 말씀을 잠깐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정확하게 성경대로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누가 뭐라 그래든 이 땅에 이런 교회, 이런 모이는 교회가 있든 없든 목사가 있든 없든 뭐가 있어요?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 일단은 있는 거예요. 그건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져야지. 이런 확신이 없어요. 그냥 교회 가서 뭘 하면은 구원을 잃고 뭘 이런 식이 되면 불안해서 교회생활 못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걸 가르치는 자들 하나님께 제가 봐서는 그런 걸 가르치는 자들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자기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그런 엉뚱한 교리, 성경에 있지도 않은 그런 교리를 가르치는 거지 정확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본인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확신이 없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누가 구원 잃어버린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 구원 받았나 가서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해야 된다. 아,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줬는데 그래. 이 하나님의 손에서 그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있어요. 불가능하죠. 그가 믿는 하나님이 허수아비니까 그게 가능한 거지. 온 천지 만물을 무에서 유에서 유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억하시면서 성경 말씀을 문맥에 맞게 이렇게 쭉 살펴보면 또 올바른 성경을 사용하면 그러면 이런 오류에 우리가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